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테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뱁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무도 아닌 이름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뭐 꽤나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어떤 이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 남겨진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남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사람은 죽어 육신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남겨져서 후대들에게 기억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삶으로 이름을 남겼으면 그 후예들은 그 명예로운 이름으로 상당한 덕을 볼 것이고 반대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 이름을 남겼다면 그 후예들도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천 년 전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고 또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그가 살아온 믿음의 인생을 본받고자 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남겨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이름이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니 이 세상에 어떻게 이름이 남겨졌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남겨져 있기는 한데 정말로 이상한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십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3장에서 언급한 기업무를 자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그가 기업무를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 이제 보아스는 더 이상 룻의 기업무를 자가 되는 것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첫 번째 기업무를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인데 주목할 것은 보아스가 그를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룻기도 다른 성경처럼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에게 굉장히 위험한 프로포즈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프로포즈를 한 이유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이 언약 백성으로 남겨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남겨지도록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룻기의 마지막이 이름이 배열되는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참으로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룻기의 마지막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멜렉 가문이 언약의 백성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내면서 그것이 행복한 결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충분히 의구심을 주게 됩니다. 이름을 남기려면 남길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지 이도 저도 아닌 아무개로 그 이름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를 직접 앞장에서 언급을 했다면 보아스는 분명히 기업무를 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 기업무를 자의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기업무를 자의 이름을 불러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를 이름으로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경학자들은 룻기의 기자가 첫 번째 기업무를 자에게 수치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록될 가치도 없는 인물인데 후대들이 그를 아무개로 기억하면서 그가 아무도 아닌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 아무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아무개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룻의 위험한 프로포즈를 보았고 그 프로포즈를 보아스가 승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사를 낳아서 가문을 세우려고 청혼을 하고 있음을 이 안 보아스가 오히려 룻을 칭찬하였고 그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허락하였습니다. 비록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무를 짜는 아니었지만 그가 첫 번째 기업무를 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 권리를 행세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맹세까지 했고, 또 약속의 증표로 보리 여섯 대를 이 룻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이 여섯 대를 들고 이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이 타작마당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3장 18절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반드시 룻의 기업무를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한 말인데, 이것은 보아스에 대한 믿음인 동시에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이 사장에서는 룻의 기업무를 자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부단히 움직이는 보아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성의 입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성문은 마을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또 법적인 송사들을 취급하는 장소였습니다. 기업무를자의 권리의 행사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성문에서 이 증인이 필요한 장로 8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기업무를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업무를자가 지나가고 또 나타나게 되자 그를 불러세우고 룻의 기업무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는데 당신이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물으려면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으로 갖고 있는 땅의 사용권을 팔고 그 돈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땅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나아갈 때는 풍족하게 나아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지 그 땅을 찾아오는데, 문제는 나오미에게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이미 다 죽고 빈 털터리로 돌아와서 돌아온 후에도 이삭을 주우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무슨 능력으로 그 땅을 자신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무를 자가 대신 그 땅을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기업무를 자가 흔쾌히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 일이 흘러가는 겁니다. 룻은 분명히 보아스에게 가야 하는데 이거 오만 아무개한테 가게 생겼으니 이거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내용 하나를 딱 더하자 이 기업무를 아무개가 태도를 확 바꾸며 돌변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덧붙인 내용은 나오미에게 과부 며느리 룻이 있고 엘리멜렉이 기업을 위해서 룻이 후사를 낳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개가 말을 딱 바꾸어서 나 그럼 기업 못 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갈까 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무개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친족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돕는 사람이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보아스도 그리고 아무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개가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권리를 받은 것은 합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맘대로 땅을 팔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가정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후대에게 물려줄 뿐이지 자기 맘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사고 싶다고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사가 없는 나이 많은 과부의 기업을 물으는 일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그 과부의 기업은 당연히 그 땅을 물은 기업 물을 자가 합법적으로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딱 그 조건에 부합하였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벌써 죽었고 나오미는 제가 해서 후사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늙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여 룻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아무개가 자신의 땅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내가 기업을 물겠다 라고 하고 과감히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보건대 확실히 아무개는 셈이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과부 며느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젊은 과부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룻과 결혼하여서 후사를 낳게 할 뿐 아니라 그 후사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집은 물론이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교육까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아무개가 책임질 식구들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사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결정하게 된 원인인 그 땅도 후사가 자라면 그 땅을 그 후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원래 후사의 거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라고 돈만 쏟아붓고 다 이제 양육을 해서 내게 될 만하다 싶었는데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룻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며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이 설명 중에서 자신이 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의 물을 후사를 낳아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이유였습니다. 10절 상반절에 그의 형제 중과 그의 성문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죽자고 나아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언약 백성 안에서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 대가 끊긴다는 말은 언약 백성 중에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후사를 낳게 함으로 언약 백성 안에서 절대로 대가 끊기는 일을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분하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후사를 낳은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의 행동을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기업물을 짜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멜렉 가문이 대가 끊겨 언약 백성에서 지워지는 것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언약 백성에서 사라지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기자가 왜 첫 번째 기업물을 자를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폄하했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아무개가 자기만 생각하여 엘리멜렉 가문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기자는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인 아무개라고 기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아무개가 수치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이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전통에 따라서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을 벗어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오늘날에 있어서 일종의 공중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이제 나는 권리를 포기했어, 이것을 공중해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벗는 행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형제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도록 방조하여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어주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라는 수치를 안게 되고 그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인데 거기에다가 신 벗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치욕의 이름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개가 죽어도 그 후손들까지 신 벗김을 받은 아무개라고 하는 치욕 중의 치욕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아무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수치스럽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아무개를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봐도 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무개처럼 자기 앞가림 잘해서 손해보지 않고 사는 삶을 나쁘지 않는 삶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됐지 손해보지 않고 앞가림 잘하면서 살면 그게 야물딱지고 똑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개가 기업무를 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손해날 것이 싫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뿐입니다. 손해날 것 뻔히 아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그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아무개는 똑똑하고 야무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의 결정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아무개로 그리고 신 벗은 자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무개처럼 손해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거나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내 권리를 알뜰살뜰히 챙기며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이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미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느라 손해봤지만 우리 자녀들만큼 참으로 야물딱지게 손해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부모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아스를 응원하는데 속마음은 아무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렇게 살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제 앞길 가르며 야물딱지게 산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후배들이 자랑스러울 만한 이름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내 지체를 세워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이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정말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자라 부를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마음이 가난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전부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서 가장 으뜸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꼽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과 거리가 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 이것 정말 저와 여러분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를 복된 자가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개의 화도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로 칭찬을 받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음코 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우리들이 늘 소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래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그가 복된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인 가난한 자들은 절대 자기가 당하는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인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만큼 부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참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업 물을 자로 나서서 자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앞길 챙겨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 지체와 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가난한 자의 삶을 자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명성에 금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부요함의 원천이시고 내 전부가 되시기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대형의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후손들에게 아무도 아닌 이름인 아무개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일에 쓸데없이 낀다고 너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넘냐 하는 비난을 들을지라도 나의 손해와 나의 오지랖으로 인해서 내 지체와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손해를 감수하여 또 사람들의 비웃음을 달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해보는 사랑과 은혜의 오지랖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지체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지체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셔 보는 삶을 사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름의 아무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